직장에서 생기는 불편한 분쟁들
법적인 관점에서 리얼하게 따져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리얼 법정 인턴 변호사를 맡게 된 김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턴 변호사 이지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 변호사가 되어주신 진짜 전문가시죠? 김성종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턴 변호사를 맡았는데요. 어떻게 네. 김정근 아나운서는 김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좀 부담스럽고요. 김변이라고 해주시면
김변.
저도 뭐 이지혜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이변.
아, 네. 우리 김성종 노무사님은 그래도 법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고문 변호사라는 호칭 괜찮으시죠?
아, 글쎄요. 근데 저도 10년 넘게 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변호사라는 호칭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신뢰가 가네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함께 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 사연자의 제보를 토대로 상황을 재현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실까요?
입사 후 2년이 되던 해 다른 지부에서 박 차장님이 발령되어 왔고 그 뒤로 저는 직장 생활이 무서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준우 씨.
예.
그 품위서 올린 거 말이야.
네.
맞춤법이 다 틀렸던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몰라? 그동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해? 허준우 씨.
네.
다음 주 휴가 쓰나?
네, 맞습니다. 일정 올려뒀습니다.
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박 차장님께 엊그저께 보고 드렸습니다.
엊그제?
네.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보고를 했어? 빨 어디도 거짓말이야. 너 나한테 보고했어 안 했어? 아 진짜 솔직하게 말 안 해?
박차장님 왜 이러십니까? 저 거짓말 아닙니다.
왜 일을 키우지? 어?
직장 생활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제가 당한 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석과도 같은 사례인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로기준법 76조에 이에 서술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 비하 행동이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 등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괴롭힘을 다 포함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와의 관계, 네.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이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현행 법제가 기업의 사내 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존재합니다.
네. 물론 뭐 이런 법 규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리얼 법전에 접수된 탄원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탄원서, 탄원인 본인은 피해자 A의 직장 동료로 행위자 B의 가해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행위자는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 빠졌다며 다그쳤고 피해자가 위장병이 심해 병원에 갔었다고 대답하자 행위자는 그렇게 잘났어? 이기주의야?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행위자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 후 약 한 달 뒤에 행위자의 승진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황장애로 병가를 낼 정도인데 이런 회사에서 저와 같은 동료들이 과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탄원인은 승진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측에 더욱 엄정한 조사를 탄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네. 사실 변호의 의미가 없는데요. 아니 탄원서 보내주신 분의 그 직장 동료분의 말처럼 네. 조직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총 세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요. 두 번째, 생산성의 감퇴. 세 번째, 동료나 목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 세 번째 항목, 동료나 목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직장 동료들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거나 뭐 중립적인 입장으로 남아있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를 내가 돕지 못했구나, 내가 외면했구나,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탄원서를 보내주신 동료분의 심정이겠어요.
네. 또한 이런 심리 상태는 동료나 목격자의 직장 내 책임감, 직무 만족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네. 결과적으로 건강이 약해지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일상적 긴장 발생 등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두 번째 영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산성 감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생산성이 감퇴된다는 것은 조직의 금전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네. 해외 연구자들은요, 국가적인 손실을 최소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베르겐 대학의 심리사회과학부 교수이자 직장 내 괴롭힘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에이나르센은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정신적 괴롭힘은 두려움, 불안, 무기력감, 우울, 그리고 쇼크 등 심각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피해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건강했어도 이런 피해를 당하면은 부정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뭐 혹시 피해자시거나 관련된 분께서 이 리얼 법전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마음 건강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 체크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질병과의 관계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체의 건강을 해친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참 몰랐던 얘기인데 안타깝네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피고인에 대한 판례인데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행위자는 같은 회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했고 차에 갈려서 박살나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전보 명령을 내리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리얼 법전 세 번째 사건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OX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OX.
네. 네. 콜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K씨. K씨는 AS 상담을 주 업무로 맡아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객이 사용하던 제품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K씨는 절차를 안내하며 제품의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 무상 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무상 수리를 재차 주장하며 상급자를 바꾸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
네.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그래서 K씨는 품질 보증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했지만 네. 고객은 돌연 폭언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언과 통화 종류에 멍해진 K씨는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여러 차례 구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고객의 폭언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한 K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산재 아닐까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저는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한 괴롭힘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다.
아, 정답은 바로?
네.
바로?
X.
X. 아, X 맞아요?
괴롭힘 아니라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네.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다만 네. 산업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고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칭하며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성립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한 절차 및 네. 조치에 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네.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정을 살펴보니까 네.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의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사건을 접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또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가 됐을 때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이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뭐 배치 전환, 이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뭐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노출된 우려는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차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사 의무나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더불어 조사자나 참여자 또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네. 한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사연 속 콜센터 직원 K씨가 해당했던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보면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네. 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정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및 지원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정부가 똘똘 뭉쳐서 괴롭힘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직장인 중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계시잖아요. 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객실 승무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애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실태, 주요한 내용을 저희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행위의 장소, 상황, 내용,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섭직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직은 경쟁력이 하락하고요. 생산성이 감퇴해 비용이 유발되며 동료나 목격자 또한 연쇄 효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관련법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고객응대근로자보호 관련 법률에 자수록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엔 피해자 측 변호를 한번 해볼게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렵다는 행위자 측 변호 맡겠습니다.
네, 자, 의뢰인 연결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회사에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요. 팀장이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고. 아니, 퇴근 후에도 채팅이 오나요?
네. 주말에도 연락 오고요. 술에 취해서 하소연도 하고. 특히 답장이 없으면 왜 대답 안 해? 대답해. 난리 나요. 대답을 안 하거나 확인이 느리면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욱박 지르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메신저라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또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뢰인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내 메신저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메신저의 대화 내용 캡처해 두시고요. 네. 동료들과 진술을 모아서 신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당황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뭐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군요. 행위자라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에는 뭐 사용자,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사용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 이사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있고 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을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 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파견 근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판단이 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네.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사연을 접하면서 행위 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해졌어요.
네, 장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의 장소이거나 뭐 회식, 기업 행사, 뭐 식사 장소 등 또 피해자의 사적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있었듯이 뭐 통화나 문자 같은 통신수단과 메일,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판단 요소 중에서 행위자와 행위 장소를 한번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 행위 요건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됩니다. 우위성 있는 행위라는 것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면은 지위가 있는 상급자겠네요.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위의 우위는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회사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관리 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개인 대 다수인지 여부 등 뭐 수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그리고 근속 연수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사회통념상 우위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적정했는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만을 느낀다고?
네.
불만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해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나 일하기 싫어. 이것도 불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또는 명령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폭언이나 폭행 등을 수반하여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 그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우리가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행위 요건을 보면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뭐 폭행하거나 폭언 같은 행위들을 뜻하는 걸까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뭐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뭐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은 대표님 때문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대표님 때문이었는데요. 네. 근무 마지막 날 욕설을 들었고요. 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던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접 이렇게 던졌다고요?
네,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날 결재 요청 서류를 보고 대표님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전 다른 급한 업무 중이어서 그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수정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책상에 있는 책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욕설을...
먼저 신체적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체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폭행 또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욕설도 지금 괴롭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폭언도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언어적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으로는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로서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모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인 협박, 네, 그리고 외모, 연령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인 비하가 있고 이러한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폭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적 괴롭힘이 규정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노무사님,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외에 다른 형태의 괴롭힘 유형은 없을까요?
물론 더 있습니다. 여성 또는 남성 비하 행동이나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범죄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서 신체적인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성적 괴롭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메일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에게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해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 방침 변경에 대해 기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바 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가 조장인 피해자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뢰인께서 리얼법전 신문고에 상담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의뢰인의 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문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인 40대입니다.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가진 뒤 복직했는데요. 육아휴직 전에는 창고 수신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급자 Y는 창고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업무를 해보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 반년 정도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소외됐습니다. 심지어 전체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빠진 그 회의에서 상급자 Y는 저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돌림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Y씨는 제 책상을 치우고 창고에 앉지 말라고 지시했고 저만 빼고 다른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가 바쁘게 울립니다. 이제는 제가 말을 해도 대답해주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심해지는 상황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까지 고민합니다. Y씨가 저에게 한 행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 괴롭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나 뭐 업무 관련 정보나 논의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등 업무 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업무 중에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 내 괴롭힘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외 괴롭힘과 집단적 괴롭힘까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업무와 무관한 특정 종교나 활동을 요구하거나 뭐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뭐 사적인 영역에 지나친 개입 등은 업무 외 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뭐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는 집단적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연에 적용해보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고 또 의뢰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업무 내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뭐 집단적 괴롭힘까지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의뢰인분 정말 당당하게 좀 자신감 찾고 일터에서 즐거움도 회복하시길 저희 리얼 법전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요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괴롭힘의 행위로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업무 내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등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의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번 나와보실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연으로 오셨을지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힘드셨던 문제 어떤 걸까요?
차장님이 수시로 폭언을 하셨고 머리도 때렸어요. 아, 제일 힘든 건 네. 연락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였는데 제가 연차 쓴 날은 전화를 30통 넘게 받았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또 외근을 나갈 때마다 저한테 운전을 시켰거든요.
운전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날도 본인 외근에 저를 부르려고 하신 거죠.
아, 연차인데?
아, 뭔가 이거 지금 시작부터 좀 안 좋은 기운이 풍기는데 중요한 거는 폭력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사무실에 있을 때 살이 왜 안 빠지냐 그러면서 뒤통수를 확 치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뭐 번호가 소용없겠는데요? 이거는 장기간 혹시 지적이 된 건가요?
사장님이 저희 지사로 발령 나면서 네. 그때부터 4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됐어요.
와, 지금 뭐 여기까지 들어봐도 정황상 피해 내용은 명확한데 직장에 알리신 적이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했었어요.
하셨어요?
증거도 모아서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꼭 해야겠냐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지으라고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그럴만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한 짓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거잖아요.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번 의뢰는 네. 뭐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사실 명확하죠.
네. 그렇죠.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부재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각 입장에서 변호를 다투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조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함께 근로기준법 먼저 살펴보시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입니다. 따라서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보충 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에 정식 조사 절차로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노무사님께 받은 자료로 저희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 및 담당자는 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고요.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해서 사건의 처리 방향도 결정을 합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괴롭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상담 과정에서는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괴롭힘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과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약식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상담 후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약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조사 후에는 조사자는 약식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죠.
네, 이때 약식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이 경우 우위성 판단 요소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네, 또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또는 정황 증거가 되겠죠. 함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식 조사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노무사님, 조사자는 내부에서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조사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식 조사 과정에서는요. 사건의 경위, 피해자 및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에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의 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검증 등이 확인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조사 과정이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조사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고되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김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노무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상담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 확인과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사실 확인이 선행되고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경우 약식 조사 후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고 상담자는 피해자 요구안을 정리해 행위자에게 전달합니다. 요구안을 행위자가 받아들이면 이행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면에 행위자가 요구안을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만약 정식 조사를 거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통상 2년 정도는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의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얼법전 두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김성종 노무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사례와 함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피해자를 짓누른 직장 내 괴롭힘은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하루는 다른 직원도 있는 곳에서 서류처를 집어던지며 까고 있네, 머리 텅텅 빈 놈이 라며 비하 발언을 뱉었고 피해자는 큰 충격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신고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행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매일 마주치던 피해자는 회사에 공간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네.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네.
회사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때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를 하긴 한 거잖아요. 경징계라고는 했지만 다른 조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요구했잖아요. 분리 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제76조의 3, 제3항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퀴즈에 등장했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을 들여다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퀴즈 속의 사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치 의무 위반.
네, 정확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비밀 유지 의무도 부담을 하는데 네. 이거는 김 변호사님께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조사 기간에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 등 보호를 위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것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의 내용입니다.
조사 과정 중에 보호조치의 의무를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보호 조치를 하려 합니다. 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님, 그 피해자가 분리나 뭐 근무 환경 변경 뭐 이런 별다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대로 존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도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보호 조치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의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뭐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구박한다거나 뭐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을 보면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뭐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학과장인 원고 A 교수는 소속 교수인 B 교수와 약 3개월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10여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군원 캠퍼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신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섞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A 교수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당시 B 교수 또한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대학교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원고 A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반성하는 점, 원고 A 역시 약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하여온 점, 그리고 원고가 사건 이후 학과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리얼 법전으로 탄원서를 보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 탄원서를 손글씨로 적어주셨어요. 탄원인은 50대로 인생의 허리를 이 직장과 함께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근무하며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을 꾸려간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설을 인수한 원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나이가 많아 몸이 느리다며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번번이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젊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노동청의 결론을 그거 부인하면서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휴직을 신청하고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직장에 복귀해 남은 정년을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부디 회사는 행위자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노동청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에 따라서 회사의 시정 지시 뭐 아니면 뭐 시정 명령 등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사례처럼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내지 제6항 위반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제재가 두려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뭐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결정할 때 뭐 기준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등에 근거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해지는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면에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잃지는 않되 피해자도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울지 않는 뭐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한편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결과 또는 사후 조치에 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조사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피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여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장 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접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두 번째, 상담.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입니다. 약식조사, 정식조사.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약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히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약 2년은 단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즉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리얼 법전
시작합니다.
사실 리얼 법전 게시판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중복된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해결에 있어서 조사를 미행한 경우에 이거 법 위반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럼요. 조사는 일단 실시를 해야 합니다. 네. 다만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인정과 사과 등 당사자 간 해결 경과 및 결과 그리고 전반에 대한 약식 조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약식 조사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는 남길 필요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에는 네.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 인적 속성상의 우위나 업무 역량상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파견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파견법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용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간에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이 마지막 Q&A가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조치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법 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즉 피해자, 행위자 조사 누락 또는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 시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사내 재심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사내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Q&A 시간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리얼법전 두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뢰인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첫 직장에 취업했고요. 아직 20대입니다. 취업규칙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을 읽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의뢰인분 어떤 부분이죠?
원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아,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입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 규칙에는 본인 또는 증거가 있는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적어뒀더라고요.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에 뒀는데 네. 근로기준법 내 규정과는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군요. 근로기준법에서의 강행 규정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취업 규칙은 바로 무효라고 해석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법률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리얼법전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연처럼 근로기준법과 모순, 저촉되거나 완화된 내용을 취업 규칙에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적어두는 이유는 이거 예방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판례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안전배려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판결에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뢰인의 사연처럼 취업 규칙을 좀 모순되게 규정하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업 규칙이 이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의 하나가 바로 취업 규칙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 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 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도 중요한데요. 두 인턴 변호사님께서 예방 활동 사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S기업에서는 자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직급과 사범 표시를 없애고 임직원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기업은 매년 윤리 규범 서약, 예방 지침 제정 및 시행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신년 CEO 메시지와 함께 매년 신후에 앞서서 신년 윤리 규범 서약이 이뤄집니다. 또한 P기업은 신체적, 정신적, 업무적, 개인적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제도를 갖추고 행위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설정한 예방 지침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였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근로자 H가 직장 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용 증명을 통해 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H로 하여금 주식회사 L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전보 명령을 하였고 이는 H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보 근무지에서 H의 주거지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첫 버스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H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등 전보 명령을 H에게 불리한 처우로 보아 피고인의 징역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를 맡아보겠습니다.
의뢰인님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한 30대 CEO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오셨어요? 네. 네.
자, CEO로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컨설팅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짧게 했었는데요. 네.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업무 효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직접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조언을 얻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필요할 텐데요.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리고 조직 문화 유지 및 관리까지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기업은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해서 직장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 변호사님이 들려주시겠어요?
네, C기업은요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뜻으로 1:1의 의미를 담아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을 아예 했습니다.
좋다.
네, 이와 함께 생활 속 상호 존중 6대 과제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존댓말 사용하기, 먼저 인사하기, 배려와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사생활 존중하기,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등 전 부서 배려 데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4행시, 표어 이런 거 전 직원들이 참여하게 해서 참여형 공모전도 전개를 하고 있대요.
최근 국내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만들기 캠페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좋습니다. 만일 조직 문화가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소속된 근로자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를 잘 관리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도 예방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 문화 차원 방법의 하나로는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표시니까.
네. 네,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선언문이나 윤리 강령의 선포를 의뢰인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책 선언문 등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표현할 때는 반 괴롭힘 정책 또는 존중 일터 정책 등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업 사례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선언문을 꾸려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존중 일터 정책 선언문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존중 일터 정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해서 직장에서 직원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음을 포괄적으로 선언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CEO,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네. 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실현하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조직 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로 변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공공기관의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이 바로 이러한 개입 활동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된 조직 문화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원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 행위는 강화될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이력을 가진 자를 채용 과정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존의 조직 문화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되게 좋다. 진짜 네. 좋다. 네.
아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리얼 법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예방 대책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관련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 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가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속된 근로자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문화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점검한 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 간의 직급을 수평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 리얼 법전과 함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들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더 건강해 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분쟁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리얼 법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